감사합니다. 성경 말씀 읽겠습니다. 창세기 제38장 1절 말씀부터 읽겠습니다. 창세기 38장 찾으셨으면 1절부터 제가 읽습니다. 그 후에 유다가 자기 형제에게서 내려가서 아둘람 사람 히라에게 나아가니라. 유다 거기서 가나안 사람 소알하는 자의 딸을 보고 그를 취하여 동침하니 그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으며 유다 그 이름을 엘이라 하니라. 그 다시 잉태하여 아들을 낳고 이름을 오난이라 하고 그가 또다시 아들을 낳고 이름을 셀라라 하니라. 그가 셀라를 낳을 때 유다는 그 집에 있었더라. 유다가 장자 엘을 위해 아내를 취하니 그 이름은 다말이더라. 유다 장자 엘이 여호와의 목전에 악함으로 여호와께서 그를 죽이신지라. 유다가 오난에게 이르되 내 형수에게로 들어가서 내 남편의 아우의 본분을 행하여 내 형을 위하여 씨가 있게 하라. 오난 그 씨가 자기 것이 되지 않을 것을 알므로 형수에게 들어갔을 때 형에게 아들을 얻게 아니하려고 땅에 설정하매 그 일이 여호와의 목전에 악함으로 여호와께서 그도 죽이시니 유다 그 며느리 다말에게 이르되 수제라고 내 아비 집에 있어서 내 아들 셀라가 장사에 기다리라 하니 셀라도 그 형들 같이 죽을까 염려함이라. 다말이라 그 아비 집에 있으니라. 얼마 후에 유다의 아내 수아의 딸이 죽은지라. 유다 이를 받아온 후에 그 친구 아둘람 사람 히라와 함께 딤나로 올라가 자기 양털 깎는 자에게 이르렀더니 혹이 다말에게 고하되 내 시보가 자기 양털을 깎으려고 딤나로 올라왔다 하는지라. 그 과부의 어복을 벗고 면박으로 얼굴을 가리고 몸을 휩싸고 딤나 길곁 에나임 문에 앉으니 이는 셀라가 장성을 보아서 자기를 그의 아내로 주지 않음을 인함이라. 그가 얼굴을 가리웠으며 유다가 그를 보고 창녀로 여겨 길곁으로 그에게 나아가 가로되 청컨대 나로 내게 들어가게 하라 하니 그 자부인 줄 알지 못함이라. 그가 가로되 당신은 무엇을 주고 내게 들어오려느냐. 유다가 가로되 내가 내 떼에서 염새끼를 주리라. 그가 가로되 당신은 그걸 줄 때까지 약조물을 주겠느냐. 유다가 가로되 무슨 약조물을 내게 주랴. 그가 가로되 당신의 도장과 그 끈과 당신의 손에 있는 지팡이로 하라. 유다가 그것들을 그에게 주고 그에게로 들어갔더니 그가 유다로 말미암아 잉태하였더라. 그가 일어나 떠나가서 면박을 보고 과부의 의복을 도로 입으니라. 유다 그곳 그 친구 아둘람 사람 손에 붙어 염소 새끼를 보내고 그 여인의 손에서 약조물을 취하려 하였으나 그가 여인을 찾지 못한지라. 그가 그 사람들께 물어가도 길곁 에남에 있던 창녀가 어디 있느냐. 그들이 가도 여기는 창녀가 없느니라. 그가 유다에게로 돌아와 가로되 내가 그를 찾지 못하고 그곳 사람들이 여기는 장녀가 없다 하더라. 유다가 가로되 그로 그것을 가지게 하라. 두라 우리가 부끄러움을 당할까 하노라. 내가 이 염소 새끼를 보내었으나 그대가 그를 찾지 못하였느니라. 석 달 후에 혹이 유다에게 고하여 가로되 내 며느리 다말이 행음하였고 그 행음함을이나 잉태하였느냐. 유다가 가로되 그를 끌어내어 불사르라. 여인이 끌려갈 때에 보내어 시부에게 이르되 이 물건의 인자로 말미암아 잉태하였나이다. 청컨대 보소 이 도장과 그 끈과 지팡이 네 것이니 간지라. 유다가 그것을 알아보고 가로되 그는 나보다 옳도다. 내가 그를 아들 셀라에게 주니 아니하였음이라도 하고 다시는 그를 가까이 하지 아니하였더라. 임산하여 보니 상태라. 해산할 때 손이 나오는지라. 산바가 가로되 이는 먼저 나온 자라고 홍사를 가지고 손에 메었더니 그 손을 도로 들이며 그 형제가 나오는지라. 산파가로되 네 어찌 터치고 나오느냐 한고로 그 이름을 베레스라 불렀고 그 형제고 손에 홍사가 있는 자 뒤에 나오니 그 이름을 세라라 불렀더라. 거기까지 읽었습니다. 세상에서 돈을 제일 잘 버는 사람 유대인이라 그럽니다. 유대인들은 지금 뭐 인구 한 600만 명밖에 안 되는 사람들인데 전 세계 경제를 다 주름잡고 있는 사람들이 유대인들이거든. 유대인들이 돈을 벌다 뭘 연구했냐면 78대 20이라는 법칙을 연구했다고 합니다. 그들은 돈을 그냥 버는 게 아니라 돈의 흐름을 면밀히 연구와 조사한 결과에 78대 20이라는 법칙이 나왔는데 그는 남자가 돈을 버는 경우 78%고 여자가 돈을 버는 22%라고 합니다. 더 중요한 것은 남자가 돈을 쓰는 경우 22%고 여자가 돈을 쓰는 경우가 78%라고 합니다. 유대인들은 처음부터 돈은 남자에게 돈을 못 번다. 여자를 상대로 돈을 벌어라. 유대인의 경제 법칙이랍니다. 그 책을 읽고 자세히 보면 백화점 가면 남자 물건 거의 없어요. 1층에 조금 있고 그 다음에 2층, 3층, 4층, 5층 전부 여자 물건으로 가득 차 있고 옷도 남자 옷은 몇 가지 하는데 여자는 어떻게 그래 가지 수가 많은지 뭐 원피스, 투피스, 물론 뭐 11피스, 15피스 그런 건 없지만은 하여튼 여러분 예, 모든 것이 마음에 생각에 의해서 그 다음에 그 더 깊이 생각을 들어가면 들어갈수록 사고를 하면 할수록 대부분 사람들은 요즘 사람 텔레비전 영향을 받아가지고 사고를 안 하고 그냥 처음 생각 떠오는 그대로 행동을 하는데 1차적인 생각하고 2차적인 생각하고 비교해보면 2차적인 생각이 훨씬 좋고 2차적인 생각하고 3차적인 생각을 비교해보면 3차적인 생각은 2차적인 생각을 비교할 수만 없을 만큼 좋다고 합니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지금 사는 세상에는 특히 이제 젊은 사람들이 사고하는 걸 굉장히 싫어하고 사고를 안 하기 때문에 조금만 더 생각할 줄 알면 다른 사람보다 훨씬 머리가 안 좋아도 정말 잘 살 수 있다는 그런 이제 이야기가 형성이 되는 겁니다. 더더욱이 우리 신앙의 세계는 마음에서 되어지는 이야기인데 우리가 읽고 있는 이 신구약 66권의 이 성경책은 마음의 세계를 면밀하게 기록해 놓았습니다. 어떤 분들은 신앙하려고 그렇게 애를 쓰고 노력을 하고 수월 해도 신앙이 잘 안 되는 사람들이 많은데 반대로 어떤 분은 신앙하려고 하지 뭐 그렇게 예를 쓰지 않아도 신앙이 잘 되고 우환이 없고 그 다음에 모든 게 축복되고 은혜롭게 되어가는 일들이 너무너무 많지요. 이런 일들은 사람들이 사고나 성경 속에 흐르는 하나님 아버지의 뜻을 잘 몰라서 그렇다고 말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신앙하는 가장 기본적인 것은 죄사함을 받고 거듭나는 것입니다. 죄사함을 받고 거듭나지 않는 신앙은 아무리 해도 이제 그 생각 자체가 거듭나지 않는 사람들은 하나님의 인도를 받을 수 없고 하나님과 죄가 막혀있기 때문에 생각이 흘러가는 게 하는 반대편으로 자꾸 흘러가는데 반대편으로 흘러간 내 생각을 하는 민주를 끌어들이려고 해도 형식적으로 되는 게 안 되기 때문에 거듭나지 않는 사람들의 신앙은 냉정한 얘기하면 신앙이라고 말할 수 있는 가치조차 없다고 말할 수가 있습니다. 그럼 여러분이 거듭나고 난 뒤에 신앙은 어떻게 해야 하느냐. 이런 똑같은 문제에 있어서 어떤 학생이 저한테 결혼에 대해서 상의하러 왔어요. 자기 나이 22살인데 내가 이 얘기를 했습니다. 22살 때 느끼는 결혼관하고 25살 때 느끼는 결혼관하고 30살 때 느끼는 결혼관하고 35살 때 느끼는 결혼관이 다르다. 그런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건 확실히 그렇습니다. 초등학교 1학년 뭐 되려고 하면 다 대통령 된다 그래요. 대학교 1학년에게 뭐 되고 싶으냐면 직장 좋은 데 들어가고 싶다 그래요. 그러니까 상당히 차이가 있는 거죠. 대학생 졸업하고 대학교 졸업 초등학교하고 성경도 여러분 표면적인 면으로 보면은 표면적인 면으로 보면 그 성경이 보여지는 그 내면하고 다음에 우리가 좀 더 깊이 마음 속에 들어가서 보는 성경의 깊이 보면은 전혀 다릅니다. 똑같은 장면을 보고도.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정말 진지한 신앙을 해서 그냥 신앙이 하나 뭐 액세서리 정도 내가 뭐 주일날 교회 나와서 한 목사 설교 한번 듣고 찬양 듣고 그래가 뭐 참 마음의 교양을 사는 그런 정도의 신앙이면 몰라도 본격적으로 신앙을 통해서 이제 여러분 하나님 믿는 믿음으로 하나님께 내 인생을 맡기고 하나님께서 내 가정을 맡기고 내 자식들을 맡기고 하는 그 신앙하고 내가 지고 있으면 그냥 설교 한 마디 들어서 이래 뭐 조언을 받아서 하는 신앙이 천지 차이입니다. 천지 차이입니다. 저는 제가 결혼하고 나서 이제 첫 딸을 낳고 두 번째 아들을 낳았는데 저는 제가 아들을 딸을 낳고 난 뒤 무슨 생각하냐면 나는 우리 애기 낳아서 좀 반듯하게 키우고 싶었습니다. 그런 거 생각하면 지금은 얼마나 바보 같은 소리인지 모르죠. 누가 자기 자식 마약 중독자 만들고 싶겠어요? 누가 자기 자식 술주정뱅이 만들고 누가 자기 자식 도박꾼 만들고 싶겠어요? 그런 사람 한 사람도 없습니다. 그런데 왜 도박꾼이 나오죠? 왜 마약 중독자가 나오죠? 왜 술주정뱅이가 나오고 왜 이제 방타하고 타락한 그런 사람들이 만들어집니까? 그 이제 마음에 형성되는 것하고 그 마음속에 역사의 영의 그 관계를 정확히 보고 키우면 반듯하게 잘 키울 수 있어요. 하나님이 저에게 많은 걸 가르쳐 줬습니다. 근데 그 중에 하나가 자식을 어떻게 키워야 할 것을 정확하게 하나님이 나에게 가르쳐 주기 시작했습니다. 어느 날 저녁에 전도 갔다가 그 12시 가까이 돌아왔는데 이제 딸이 보고 이제 그때 막 두 살이 채 되기 전이었는데 새근새근 자고 있는데 손에 붕대가 잔뜩 감겨져 있는 거예요. 여보 우리 연숙이 왜 이러냐고 물어보니까 옆집에 둘레네 집에서 노는데 어떤 아이가 우리 딸을 밀었어요. 그 예쁜 딸을 밀었어요. 근데 우리 아이가 뒤로 넘어지면서 옛날 시골집 부엌에 뭐 된장거리갈 넣어놓고 밥 들려고 하는 거 조그마한 문이 하나 있잖아요. 문이 거꾸로 떠서 연탄 아궁 위에 떨어진 거예요. 불뚜껑 위에. 그래서 손에 이제 화상을 잔뜩 입은 거예요. 내가 잠자는 딸을 끌어안았습니다. 안고 하나님 앞에 기도를 했습니다. 하나님 우리 연숙이 상처 빨리 낫게 해주십시오. 우리 연숙이 흉환지게 해주십시오. 우리 기도를 하나님께 드렸습니다. 하나님께 기도를 하나님이 기도한 중에 내 마음에 어떤 말씀을 하시냐면은 네가 네 딸을 반듯하게 키운다고 그랬냐? 네 딸이 연탄 아궁이에 떨어졌을 때 넌 어떻게 도왔냐? 하나님 내 마음에 그렇게 말씀하신 것 내 마음에 들렸어요. 마음의 소리에. 여러분 사랑하는 딸이 연탄 불 위에 떨어 얼마나 두렵고 얼마나 놀랐고 얼마나 막 당황했겠습니까? 한 집에 사는 아버지가 연탄 위에 다 죽었지 않은 게 다행인데 손끝만한 도움을 주질 못했다는 것. 그날 내가 깨달았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내가 딸을 반듯하게 키운다고 했습니다. 딸이 연탄 불 위에 떨어졌는데, 한 집에 살 때인데,
손끝만한 도움을 주지 못한 내가 내 딸을 반듯하게 키운다는 그 얼마나 자만한 소리고 얼마나 교만한 소리고 얼마나 그만한 소리인 것을 나에게 깨우쳐 주었습니다. 그날 저는 하나님의 무릎을 꿇고 마음으로 뉘우쳤습니다. 하나님 용서해 주십시오. 제가 그만했습니다. 저는 제가 제 딸을 키울 자신이 없습니다. 하나님, 이 시간부터 제 딸을 하나님의 손에 맡깁니다. 정말 내 마음 중심에서 내 딸을 하나님의 손에 내려놨습니다. 그리고 내가 딸을 위해서 뭘 한다는 건 하나님 내 딸을 키우는데 방해하는 것밖에 안 되기 때문에 내가 딸을 위해서 뭘 하는 것조차 조심을 했습니다. 그리고 아들이 태어났습니다. 어느 날 저는 하나님하고 혼자 기도하며 이야기를 했습니다. 하나님 제 아들은 아버지가 둘입니다. 하나는 내가 육신의 아버지고 하나는 하나님이 제 아들의 아버지입니다. 그리고 제가 하나님 앞에 이야기를 했습니다. 하나님 누가 제 아들을 맡아서 키우면 더 잘 키우겠습니까? 납니까? 하나님이십니까? 하나님이시죠. 그러면 저는 오늘 제 아들을 위해서 아버지 사표를 내겠습니다. 아들이 아버지라고 부르고 하면 아버지 하긴 하지만 내 마음에서는 하나님이 내 아들의 아버지입니다. 이제 내 아들의 일생 하나님이 맡아 주관해 주십시오. 제가 제 아들의 삶을 그날부터 하나님의 손에 정확히 넘겼습니다. 놀라운 것은 제 아들이 자라난 그 환경들이 미국에서 좋지를 않았습니다. 어려운 일도 많았고 돈도 많이 모자랐고 이제 막 미국은 정식으로 아르바이트 하는 게 참 그 법적으로 유학생은 안 되는데 수영장 아르바이트를 하면서 이제 공부를 했습니다. 제가 한 번 갔는데 아들이 참 이렇게 아주 추운 방에서 있는데 영구가 예. 젊을 때는 고생해야 돼. 아버지 고생 아닙니다. 고생 아닙니다. 정확하게 여러분 제 아들이 하나님의 손에 옮겨진 뒤부터 하나님께서 어떻게 제 아들을 이끄는 걸 정확하게 볼 수 있어요. 제가 50살이 됐을 때 노후를 생각했습니다. 내 50살이 됐을 때 내가 무슨 생각? 내가 60까지만 산다고 마음에 생각을 하고 인생을 살기 시작했습니다. 그래서 그때부터 많은 걸 내 마음에 정리해서 지금도 정리했다고 내가 막 지고 있는 게 많은데 하나님 제가 60까지 산다고 생각을 하고 인생을 살고 싶습니다. 하나님 데려가시면 그 뭐 더 있다 데려가죠. 그건 하나님 뜻이지만 내가 어떻게 내 노후를 보는 게 좋을 것 같습니까? 그 제가 이제 내가 노후를 위해서 할 수 있는 게 뭔가 생각을 해봤습니다. 아파트를 사놓으면 노후 준비가 되겠습니까? 아파트를 사놨다고 하면 아마 살려고 했으면 살 수 있었는지 모르겠습니다. 그리고 다른 것 하나님 안 도우면 그 무슨 의미가 있습니까? 내가 아무 걸 갖지 않아도 하나님이 살아계신다면 그날 이제 그 생각을 혼자 생각을 했어요. 제가 대구에 살 때 굉장히 어려웠는데 우리 교회 자매님 한 분이 그 한 달에 한 번꼴로 우리 집에 오시는데 이분은 남편이 오래전에 아주 젊을 때 세상을 떠나서 딸 둘을 키우시는 분인데 식당에서 병원 식당에서 일을 하는 그런 자매님이세요. 꼭 우리 집에 오실 때에 계란 한 판을 종이 봉지에 사가지고 들고 오세요. 그리고 연숙이 난 지 얼마 안 됐을 텐데 은숙이가 계란을 그렇게 좋아했어요. 너무너무 고마웠어요. 제가 그 자매님이 계란 아마 우리 집에 한 10판은 사온 것 같아요. 그 막 계란이 그렇게 마음에 고마웠는데 어느 날 내가 보니까 지금 뭐 그때는 계란 한 판이 큰 거였는데 그때는 막 계란 그리고 막 계란 한 추럭 사도 그렇게 안 귀할 것 같은 마음이 드는 거예요. 자매님이 너무 고마워서 내가 이제 목사가 되니까 사람들이 선물을 받는 게 익숙한데 경험이 많은데 선물을 해본 경험이 없어. 제가 선물하고 그렇게 어색해요. 그 모친한테 내가 무슨 대접을 좀 한번 하고 싶다. 너무 고마웠다. 근데 제가 뭘 좀 모친 선물은 너무 어색한 거예요. 생각을 많이 했어요. 가벼운 구두를 한 그릇 사드릴까? 그것도 좀 안 어울리고 제가 하는 게요. 손가방을 하나 사드릴까? 그것도 안 한복을 예쁜 거 하나 사드릴까? 그건 더더욱이 안 어울리고. 식사를 한번 대접해 볼까? 얼마 동안 생각을 했어요. 저는 안 해봐. 그걸 진짜 못하겠다고 했다. 딴 분들은 쉽게 하는데. 김동호 목사한테 한번 물어봤어요. 김 목사, 내가 그 자매님 참 고마운데 뭐 할 만한 어떻게 하면 좋겠나고 물어보니까 그냥 두십시오 막 하더라고요. 그래서 그냥 뒀어요. 아직은 아무도 못 해드렸어요. 그냥 두기 너무 안 됐어서 하나님 앞에 기도했어요. 하는 그 자매님 너무 나한테 고마웠는데 남편도 없는 분인데 딸들만 키우고 아들도 없는데 하나님 그 자매님 나이 늘도록 건강하게 해주십시오. 하나님 좀 그 자매님 돌봐주십시오. 그렇게 기도를 드렸어요. 그 세월이 흘러서 한 번씩 만나면 자매님 건강하시고 아, 예 목사님 건강합니다. 너무 기쁜 거예요. 자매님 괜찮아요? 아, 예 목사님 괜찮습니다. 한번 대구에서 집회란 그 자매님 길에서 만났어요. 이제 막 차 타고 나오는데 자매님 안녕하세요. 예. 자매님 저 차 타세요. 제가 모셔드릴게요. 자매님 차에 이제 모시고 집까지 갔어요. 조그만한 대문인데 대문 앞에 엎드리더니 그 칼을 하나 꺼집어내요. 그때 딱을 탁 철칙이니까 대문이 열려요. 그래서 그 자매님만 여는 대문이에요. 그 이후에 이제 자매 여러 번 봤는데 마지막으로 수양에 오실 때 보고 그 다음에 못 봤는데 그때 나이가 93이라 그러시더라고요. 건강하시다. 너무 감사한 거예요. 그럼 여러분 내가 가장 귀하게는 아들, 딸, 내 노후 이거 하나님의 손에 맡기는 완벽한 게 없는데 우리가 하나님을 믿는데 정말 이걸 내 자신의 문제를 하나님께 맡기고 사는가? 내가 지고 사는가? 제가 형제자매들의 삶을 보면은 하나님 믿는 건 형식이고 말이고 그냥 세상상은 똑같이 인생을 사는 거예요. 제가 왜 저럴까? 우리 형제 왜 저럴까? 우리 자매 왜 저럴까? 하나님이 잘해 주시는데 하나님 맡으시면 정말 노후가 좋은데 하나님 맡으면 자녀들을 정말 잘 길러주시는데 하나님은 정말 마다 정말 자녀 문제, 병 문제 해결해 주시는데 왜 저럴까? 왜 저럴까? 사람들이 성경을 정확하게 몰라요. 하나님 도움은 좋지, 하나님 축복하면 좋지, 그렇지만 하나님 내게 하면 일하지 않을 것 같고 역사하지 않을 것 같고 그래서 확실하게 내 인생을, 내 자식을, 내 가정을, 내 노후를, 내 문제를 하나님의 손에 맡겨 내가 지고 있기 때문에 하나님이 우리 삶 속에 살아서 일을 하실 수가 없는 거예요. 사랑하는 강남교회 형제자매 여러분, 여러분이 하나님을 믿습니까? 여러분이 만일에 박옥수 목사를 믿으면 박옥수 목사에게 정말 믿으면 여러분 자녀도 맡길 수 있을 것이고 돈가방도 맡길 수 있지 않겠습니까? 정말 믿는다면 여러분이 하나님을 믿는다면 하나님의 손에 뭘 맡길 수가 있는 사람들이냐는 겁니다. 뭘? 여러분의 병 문제, 여러분의 가정 문제, 이런저런 문제. 목요일 날 구역 예배를 갔는데 구역 예배 마치고 이제 옥수수를 삶아내고 뭐 음식을 좀 먹었어요. 이제 종이컵에다 감주를 딱딱 따라가 놨는데 제 옆에 있는 형제가 일어서면서 감주컵을 넘어뜨렸어요. 그래 제 바지가 다 젖어버렸어요. 자매님들이 막 그 모친이 그 수건가에 닦아주고 그래도 이제 참기가 막 들어오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마치고, 그래도 이제 마치고 다 먹고 나오는데 바지가 축축해 얼마나 찬지. 그 차를 타고 왔어요. 막 물이 아주 보면 흐르는 정도가 이제 막 닦아낸 정도인데. 차에 히터를 틀어가지고 집에까지 짧은 거리 왔는데 바지가 다 말라버려요. 그렇죠. 자동차 히터 틀고 나면 금방 마르니까. 집에 와가지고 아내한테, 아, 내가 바지 이거 아까 좀 감지어서 젖었는데 가니까 괜찮아 보인다고. 그것도 빨자고. 물론 빨아야지. 빨기 싫어도. 그래요. 여러분의 문제가 감주 흐른 문제였을 때 히터 금방 털듯이. 여러분도 혹시 감주 아니면 뭐 물 바지에 쏟아져가지고 오줌 싼 것처럼 보일지라도 아무 걱정하지 말고 자동차 히터 타러가지고 조금만 뭐 몇 킬로만 가면 금방 말라버려요. 여러분이 가진 모든 인생의 문제가 자동차 히터만 못해서 되겠습니까? 여러분이 믿는 하나님이 자동차 히터도 그거 하나 말려주는데 여러분의 문제를 해결하지 못하고 1년, 2년, 아니 3년 그리고 머리를 안고 고생하고 그 때문에 괴로워해도 되겠습니까? 아니다. 하나님은 우리 가운데 살아서 역사하시는 하나님이다. 여러분의 가정 문제나 직장 문제나 자녀 문제나 노후 문제나 돈 문제나 여러분 우리가 믿는 이 하나님은 전능하시고 우리를 사랑하시기 때문에 오늘 아침에 이 자리에 앉은 여러분 정말 거듭나고 죄사함을 받았다면 여러분 한 사람 한 사람을 위하여 통하여 하나님 당신이 하시고 싶어하는 일이 있어서 그 일을 이루기 위하여 여러분 속에 일을 하고 계십니다. 그런데 만일에 여러분이 하나님의 뜻을 알지 못하고 여러분의 방법으로 그냥 사는 방법으로 산다면 여러분 그게 얼마나 불행한 것인지 모릅니다. 저는 오늘 아침에 좀 일찍 일어납니다. 요즘은 제가 이번에 외국 가면 2주 동안 있어야 하기 때문에 그동안 할 일들이 많이 밀려 있어서 일어나서 성경을 읽고 생각을 하고 기도를 하고 생각을 하고. 오늘 아침에 제가 성경을 읽었습니다. 창세기 38장을 읽었습니다. 그냥 옛날 또 많이 읽은 얘기는 스토리는 다 아는 이야기. 38장, 창세기 37장까지 요셉에 관한 이야기, 이제 애굽에 팔려가는 이야기가 나오고, 다음에 38장에는 갑자기 요셉 이야기하다 중간에 뭐가 나오냐면은, 이제 그 유다가 며느리 다마를 통해서 베레스와 세라를 낳는 그 이야기 나오고, 다음에 39장에 들어가서 요셉이 이제 애굽에 팔려, 보디발의 집에 팔려가서 이제 뭐 보디발의 아내와 뭐 일어난 여러 가지 일들이 기록이 나와요. 요셉의 이야기를 성경에 기록하다 38장 갑자기 유다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그런 이야기, 요셉 이야기가 중간에 딱 유다 이야기 왜 뛰어들어가? 이제 이 이야기를 하나님은 저들에게 참 하고 싶어서 하는 이야기라고 마음에 느껴지거든요.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너는 본토 친척 아비 집을 떠나 내가 내 지시할 땅으로 가라. 내가 너를 큰 민족을 이룬다 그랬습니다. 하나님은 아브라함이 큰 민족을 이루는데 하나님 아브라함이 다른 의미가 있는 게 아니고 아브라함의 후손 가운데서 예수 그리스도가 태어나서 그로 말미암아 온 인류를 죄에서 구원한 이 큰 목적을 가지고 아브라함을 그 일을 행하려고 갈 때 우려해서 가나안 땅으로 이끌어들여서 그 일을 지금 하려고 하고 계신 거예요. 그런데 이제 아브라함의 아내 사라는 아기를 못 낳았습니다. 나는 아기를 못 낳는다 하는데 저 뭐야 계집종을 또 아기를 하나 낳았는데 그거 아니다. 네 몸에서 나는 신하야 네 후손이 되려. 그래서 사라가 늙어서 아브라함 100세 때 아들 가서 이삭입니다. 그러면 이삭을 통해서 그 후손이 그리스도가 태어납니다. 이삭이 아들을 낳는데 에서와 야곱을 낳습니다. 두 아들을 낳습니다. 이삭은 에서 맏아들에게 예수 족보 있는 복을 주려고 하는데 야곱이 복을 받는 걸 보면서 이삭은 마음을 돌이켜 야곱을 이제 그 복을 줄 걸 선택했습니다. 야곱은 열두 아들을 낳습니다. 열두 아들을 낳는데 그 열두 아들 가운데서 누가 예수의 족보를 이룰 거냐? 유다였습니다. 그래서 유다가 이제 오늘 38장 유다가 수아의 딸을 취해서 아들을 낳는데 맏아들이 엘이고 둘째 아들이 오난이고 셋째 아들이 셀라입니다. 유다가 수아의 딸을 통해서 세 아들을 낳았으니까 세 아들 가운데 누가 예수의 족보인지 아주 중대한 문제가 있습니다. 유다의 장자 엘을 아내를 얻었는데 유다의 며느리 다말이라는 여자가 엘의 아내가 됩니다. 다말이 이제 유다의 가문에 시집을 와서 엘이란 남편을 결혼해 살면서 이야기를 들어보니까 야 어마어마한 가정이란 걸 알게 됐어요. 야 하나님께서 우리 시아버지 유다의 후손 속에서 하나님의 아들 예수부터 태어나서 전 인류를 죄에서 구원하는 역사를 이루겠구나 사실을 다말은 알았습니다. 자, 그러면 내가 남편과 동침해서 결혼해서 아들 낳으면 내 아들 가운데서 예수 그리스도의 족보를 잇겠구나. 다말은 그 사실하면 막 하나님께서 내게 예수 그리스도의 족보를 잇기한 직분에 대하여 감격스럽고 감론스럽고 빨리 내가 남편의 씨를 받아서 아들을 낳아서 그리스도의 족보를 이어나가면 영광이 내가 차지해야지. 다말은 그런 마음을 가지고 유다 집에 살았습니다. 이상하게 유다 집에서 분위기가 너무 안 좋았어요. 자기 남편도 시동생 오난도 또 둘째 막내 시동생 셀라도 자기가 하나님의 아브라함의 후손으로서 그리스도의 족보인 사람 하면서도 실제 마음은 그 그리스도의 족보는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것보다 자기의 삶 속으로 마음이 흘러가기 시작하는 거예요. 성경을 읽어보니 성경이 뭐라고 되냐면 이렇게 되었습니다. 6절에 38장 6절에 유다가 장자 엘을 위하여 아내를 취하니 그 이름은 다말이더라. 유다 장자 엘이 여호와의 목전에 악함으로 여호와께서 그를 죽이신지라. 자, 이제 하나님이 유다 장자 엘은 여호와 보시기에 악했습니다. 그 뭐 악이 무슨 악인지 모릅니다. 살인을 했는지 간음을 했는지 도둑질을 했는지 무슨 악인지 모르는데 성경은 이야기 유다의 장자 엘이 여호와께 악했다 그랬어요. 그냥 아무 이야기도 그냥 여호와께 악했다. 그래서 하나님이 죽이셨다. 어떤 게 악입니까? 어떤 게 악이죠? 하나님이 그에게 내신 그 뜻을 떠나서 자기 삶을 사는 그게 악한 겁니다. 엘은 자기가 유다의 아들로서 아브라함의 아들 이삭, 이삭의 아들 야곱, 야곱의 아들 유다, 유다의 아들로서 예수 그리스도의 족보를 이어야 하기 때문에 결혼해서 아들 놓는데 마음을 두고 자식을 낳고 그리고 그 자식을 통해 그 다음 후손이 그리스도의 족보를 잇는 거기에 마음을 쏟아야 하는데 하나님께서 엘에게 주신 사명은 그것인데 엘은 하나님 주신 그 사명에 다른 쪽으로 마음이 흘러갔기 때문에 하나님 엘을 죽이신 겁니다. 죽이신 겁니다. 창세기 38장을 보면은 하나님은 무슨 일에 목적을 가졌냐면 유다의 자손에서 정말 그리스도의 족보리를 그 씨를 얻는 거기 외에 다른 목적이 없었습니다. 그럼 엘이 하나님의 뜻을 알고 내가 결혼해 내 아내와 더불어 자식을 낳아서 그리스도의 족보를 이어야겠구나. 이제 그런 마음이 있다면 그가 무슨 일을 하든지 하나님이 도우시는데 아브라함은 자기 스스로 아기를 낳을 만한 그런 사람이 아니었습니다. 아브라함의 아내 사로 자기가 아기를 낳을 만한 사람이 아니었는데 그러나 그는 자식을 갖기 간절한 원하는 마음이 있었습니다. 결국 자기는 안 돼도 하나님이 아들을 낳게 해서 100살이 돼서 아들을 준 것처럼 엘도 아브라함과 같은 마음을 가졌다면 엘에게 아들을 주고 하나님께 축복을 받았을 것입니다. 엘은 그냥 하나님의 뜻하고 전혀 상관없이 자기 생각을 따라서 합니다. 그런데 애는 내가 간음을 했나 도둑질했나 살인했나 난 착해라고 생각합니다. 하나님 볼 때 죽어야 할 만한 큰 악한 죄인인데 애는 그게 얼마나 무서운 죄인 줄을 깨닫지 못하고 사는 것입니다. 참 많은 그리스도인들 그렇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제가 구원을 받고 난 뒤에 우리나라는 제가 1989년까지 대한민국 국민들에게 여권을 만들지 않았습니다. 정부가. 왜? 여권만 외국 나라에 외화 쓴다고 자꾸 빚진다고. 저들이 1988년에 서울올림픽을 하고 난 뒤에 그때 전국에는 우리 교회는 한 30개 정도 됐고 성도들 수도 아주 적었습니다. 저는 선교사를 보내서 이 복음을 땅 끝까지 전하고 싶었습니다. 그런데 제가 해외에 나갈 수가 없었습니다. 여권을 만들지 못하니까. 그런데 서울올림픽 할 때 서울올림픽 모토가 세계는 서울로 서울은 세계로인데 올림픽 세계사는 서울에 뭐 세계는 서울로가 됐는데 서울은 세계로 안 된 게 서울사는 세계로 나갈 수가 없어요. 여권이 없어서. 노태우 대통령이 올림픽 마치 1999년에 처음으로 45세 이상 된 사람에게 여권을 발부해 주었습니다. 1989년 3월 제가 처음으로 45세가 넘었기 때문에 여권을 손에 쥘 수 있었습니다. 미 대사관에서 미국 비자를 받았습니다. 그해 3월달에 제가 미국 LA하고 독일 베를린에 가서 집회를 했습니다. 그때 우리가 해외로 성경을 보낼 만한 준비가 있는 하나도 없었습니다. 물질적으로도 부족했고 사람도 없었고 그런데 우리 사역자 제일 좋은 좋은 사람들 해외로 하나씩 하나씩 보내기 시작했습니다. 여러분 진짜 놀라운 것은 미국이란 나라가 처음에 영국에서 신앙 박해로 해서 이제 미국에 와서 처음에 그들은 제일 먼저 예배당을 짓고 학교를 짓고 자기 집을 짓고 학교에 성경을 가르쳤습니다. 많은 미국 사람들이 성경을 읽고 성경을 배우고 깨달으면서 복음을 향해서 마음들이 일어났습니다. 그래서 미국이 그 당시에 전 세계로 선교사를 보내기 시작했습니다. 여러분 미국이 독립이 되기 그 전까지는 복음이란 게 유럽에 뭐 영국에 독일에 그리고 러시아에 불과 몇 개 나라에만 복음이 있었습니다. 지구에 복음을 한 날 거의 없었습니다. 1980년대 후반기에 들어서 미국의 선교사 전 세계 세계로 수없이 나가 수만 명이 나갔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한국에도 1980년 후반기에 복음이 들어왔고 중국도 그랬고 물론 중국은 영국에서 허드슨 테일러 그쪽 중심으로 복음이 전했지만 일본도 80년대 후반에 전 세계 미국 선교사로 말미암아 복음이 거의 다 들어가게 되었습니다. 그때 미국은 얼마나 강성했고 부강했고 정말 나라가 좋았는지 모릅니다. 미국이 타락하기 시작했습니다. 이젠 전 세계 어디가 미국인 선교사를 볼 수가 없습니다. 이제 전 세계에 깔려있는 건 기쁜 소식 선교사들만 깔려 있습니다. 나가보면 물론 내가 보이는 그것밖에 안 보이겠지만 우리가 89년도에 해외 선교사를 보내기 위해서 정말 우리가 어려움을 당하면서 괴로움을 당하면서 선교사도 제대로 뒷받침 못해주면서 그래서 선교비를 모아가지고 선교사 하나 보내고 둘 보내고 지금 우리 선교에서 해외에 나와 있는 선교사 가족하면 약 800명 가까이 됩니다. 거기서 다음에 구속함을 받는 현지 목회자들이 선교사보다 한 배가 많아졌습니다. 이제 전 세계 우리나라 복음이 기본소의 선교에서 증거가 돼서 제일 큰 선교가 됐고 제일 많은 복음을 전한 선교가 되었습니다. 그때 여러분 정말 우리는요 브라질에 김범석 목사 보낼 때는 목사님 어떻게 갑니까? 대한항공 타면은 브라질 상파울로 가는 비행기가 있어 그걸 타. 예. 그 다음에 어떡합니까? 비행기 안에서 전도를 해봐. 그러면 상파울로까지 가는데 24시간 걸려. 그 사람 한 명은 구원받을 거야. 상파울로 사는 사람, 그래, 만나. 그래가 전도해. 브라질 말 포르투기 하나도 모르고 아는 사람 한 명도 없는데. 그렇게 갔습니다. 돈도 그냥 비행기 표하고 뭐 돈 조금 여유. 여러분 그렇게 우리가 복음을 전하는데 너무 놀라운 일이 일어난 것은 대한민국이 그때부터 부강해지기 시작하는 거예요. 한국이 뭐 땅이 넓습니까? 지하자원이 있습니까? 석유가 납니까? 뭐가 있습니까? 금이 납니까? 한국이 막 올라가기 시작하는 거예요. 기쁜소식 선교회가 1989년 그때까지 불과 교회 한 30개 되고 조그만한 뭐 20명, 10명 이래 모이는 게 30개 정도 됐는데 그때부터 우리 기본소의 성경이 막 자라기 시작하고 그리고 우리나라가 부강해지기 시작하는 거예요. 저는 압니다. 대한민국이 정말 가난한 나라였고 어려운 나라였고 밥도 제멋대로 못 먹는 나라인데 우리가 1989년 그 이후로 신기할 정도로 대한민국이 부강해지고 잘 사는 나라로 변한 걸 봤습니다. 만일에 우리 선교회가 나태지고 태만해지고 죽으면 사탄은 이제 딴 건 아니고 우리 선교회를 비난하고 선교회 마음을 무너뜨리고 선교회에 있는 선하신 하나님의 향한 마음을 무너뜨리고. 저희들 교회에요. 주일날 올 때 헌금 안 하는 사람들 많습니다. 주일날 안 예배. 구원 안 받아도 그렇게 안 합니다. 사탄이 여러분의 마음을 무너뜨리고 그냥 여러분 삶에 바쁘게 만들어버립니다. 그렇다고 여러분 헌금에 군주는 우리가 더 축복을 받을 수 있는 기회인데 우리가 이렇게 하는 우리 가정도 축복과 복을 주셨는데 사람들은 자기 중심으로 하나님하고도 너무 인색한 삶을 삽니다. 무슨 목적입니까? 우리 복음을 흐리게 하려고. 우리 교회 뭐 아무 이야기나 막 비난해서 뭐 박옥수 목사가 뭐 천억을 횡령했다. 어떻게 내가 이 교회 돈을 했냐? 우리 교회 재정부한테 맡겨 물어보십시오. 말도 안 되는 비난하는데 그런 소리 듣고 시험 드는 사람 있고 이런 사람들이 있으면서 여러분들의 마음이 하나님을 향한 뜨거움과 간절함 말고 형식적인 신앙인으로 다 만들어버립니다. 애는 살인이나 간음에 도둑질하지 않았습니다. 하나님은 악해서 죽였습니다. 내가 성경을 냉정하게 놓고 살펴보면은 강남교회 애를 같은 사람 무지 많습니다. 무지 많아. 많습니다. 하나님 그 시대 같으면 정말 애를 왜 죽었는지 모르겠지만 애는 다른 것 아니고 자기 하나님의 뜻, 하나님의 계획하고 상관없이 자기 인생을 살았으니까 하나님의 애를 죽여버려. 다말은 너무너무 섭섭하고 원통했습니다. 자기 남편 더듯이 죽으니까. 유대 나라에는 남편이 아들 낳지 않고 죽으면 그 여자가 딴 남자에게 시집어가는 거예요. 시동생하고 이제 동침해서 시동생의 씨를 받아가지고 이제 그 씨를 자기 남편의 아들로 삼는 겁니다. 그래서 엘이 죽었으니까 엘 밑에 동생이 오난인데 오난이 있고 셀라가 있는데 아버지 유다가 오난에게 얘기합니다. 너 형수하고 들어가서 형수로 하기 형으로 씨를 있게 해라. 자식을 낳게 해라 그랬어. 그러면 이제 오난이 가서 형수와 동침해 형수가 아기를 낳아서 형의 이름으로 아들이 그러면 되는 건데 오난에게 생각 하나 들어왔어요. 내가 형수와 동침해서 아들 낳으면 그 내 아들 되는 게 아니라 형님 아들 되니까 싫다. 그 마음이 들었어요. 그거 아무것도 아닌 것 같지만 자기 싫다는 마음이 있어가지고 형으로 아들 못 낳게 해서 이제 땅에 설정했다고 성경 기록되어 있어요. 형 아들. 하나님이 그게 너무 악한 거예요. 내가 이 가정에 자식을 주어서 그리스도의 족보를 이루려고 하는데 원한 마음에 하나님 깊은 뜻을 알았더라면 우리 형님이 자식을 낳아서 그 씨가 족보를 이어야 하는데 안타깝게도 우리 형님은 하나님을 거역하고 죽어서 이제 그 씨를 남기지 못하고 죽었구나. 나도 잘못한 형제면 죽었는지 모를 테니까 나는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야겠다. 우리 씨를 얻게 해서 그 씨가 하나님의 족보를 있는 일을 해야겠다. 그러면 형수가 들어갈 때 어쨌든지 형수가 아들 낳도록 해야겠다. 이런 마음을 가지 않은데 원한 마음속에는 내가 형수에게 아들 낳으면 내 아들한테 형의 아들 되는데 난 내 아들 갖고 싶었는데 형수 아들 못 갖게 해야겠다. 그건 자기야 그 적은 생각 같지만은 사탄은 그런 일을 통해서 유다의 집에 씨를 말리려고 하는 계획으로 한 사람 한 사람 마음속에 작용을 하는데 그 아들은 그게 무슨 일인지도 모르고 그냥 그 생각에 끌려가서 오나는 형에게 아들 못 낳게 해서 형수에게 동침할 때 땅에 설정했다. 하나님 악하니까 오나를 그 자리에 죽여버린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여러분이 도둑질을 안 했었는지 모르지만 여러분이 간음은 안 했었고 살인은 안 했었는지 모르지만 거룩한 하나님의 뜻을 저버려도 저버린지 모르고
쳐버리는 경우가 굉장히 많습니다. 하나님, 여러분 이 땅에 이제 구원받았으니까 먹고 땡이다. 죽어서 하늘나라 딸랑 가면 된다. 어째 살든지 그래 살다 보면 육의 소욕을 따라 살다가 죽어서 하늘나라 가면 된다. 사탄은 여러분에게 그런 마음을 주었을 겁니다. 아, 이래 살면 안 돼. 그렇지만 그냥 자꾸 육으로 끌려가다 보니까 엘처럼 오난처럼 하나님께 주신 그 귀한 사명과 거리가 멀고 그냥 내 육체 하나 위해서 내 하나 편하게 내 하나 만져 내 하나 부담 없이 사는 그런 삶으로 쫓아갈 때 여러분 엘이나 오난과 똑같은 길을 사랑하는 여러분 만일에 예수 대보혈로 여러분이 구원을 받았다면 여러분 그렇게 하면 안 됩니다. 적어도 여러분 학교 갈 때 강의 시간에 맞춰 가는데 예배 올 때는 학교 갈 때하고는 좀 다르잖아요. 적어도 예배 10분이나 30분 전에 와서 기도하고 마음 준비하고 여러분 인생 살이 1년 일주일 내내 살잖아요. 하나님을 위하여 주일 하루도 아침부터 하나님께 드린 그 마음 왜 없습니까? 이렇게 복을 주셨는데 이렇게 잘 먹고 잘 살게 하셨는데 이렇게 건강한 몸을 주셨는데 서서히 육으로 흘러가니까 엘이나 오난이 자기가 저주받고 죽임을 당할 위치에 가도 형이 죽었는데 왜 죽었지를 모르는 겁니다. 오난이 죽었는데 유다는 왜 오난이 죽었는지를 모르는 거예요. 엉뚱한 생각이에요. 그럼 며느리 하나 들어오더니 며느리가 잠만 자면 아들이 죽네. 그렇죠? 저기 뭐 백년 먼 여우가 둔갑에서 왔나? 유다한테는 그런 생각이 들어가는 거예요. 여러분 유다의 마음에 엘의 마음에 오난의 마음에 셀라의 마음에 사탄은 어찌든지 간에 하나님의 뜻에서 어긋난 길로 가도록 막 끄는데 그들이 하나님의 귀한 축복을 받은 아 우리는 축복받은 가정이야. 우리는 예수의 족보를 이을 가정이야. 아브라함의 후손이야. 이제 우리 시에 그리스도가 태어나 그렇게 말을 하면서도 그런 줄 안다고 하면서도 하나님 일에 관심 없이 그건 아니까 사탄은 간교하게 애를 자식을 못 낳고 저주받아 죽도록 하고 오난도 자식을 못 낳고 저주받고 죽도록 만들어. 사랑하는 형제자매 여러분 구원받은 참 많은 사람들이 애를처럼 오난처럼 왜 끌려가는 거예요. 다말이 보니까 안타까운 거예요. 자, 이 가정에 하나님의 약속이 있는 가정인데 왜 이 가족들은 하나님이 놀라운 축복의 약속은 관심이 없고 자기 먹고 사는 데만 관심을 가졌냐. 가슴이 아픈 거예요. 그래도 다말은 아직도 세 번째 셀라가 있으니까 혹시 셀라에게 통해서 아들 낳을 수 있는 기회가 있으니까 자기 셀라와 동침이나 애기의 씨를 받을 수 있으려나 기다렸는데 유다 마음은 전혀 다른 마음에 있어요. 저 며느리가 하나 들어오더니 아들이 며느리가 잠만 자면 죽으니까 저 셀라도 저러다 죽으면 어떡하지 생각이 되니까 유다는 엘이 왜 죽었는지 오난이 왜 죽었는지 그것도 모르고 여러분 신앙생활 잘 못한 사람 내가 왜 이런 어려움을 당하는지 왜 내게 이런 문제가 되는지 그것 모르고 당하는 경우가 있고 그걸 다쳐도 그게 무슨 모르니까 어떻게 처리할 줄 모르고 있는 구원받은 그리스도인들이 참 많은 거예요. 하나님이 우리를 구원하셔서 만 백성 가운데 뛰어난 백성을 삼으시고 하늘의 영원한 축복으로 축복을 해주시고 여러분들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내 복음을 땅까지 전파하는 귀한 일을 하려고 하는데 사탄 여러분의 인색한 마음 나를 위하는 마음 나를 숨기는 마음 내 편한 마음 그런 것들을 잔뜩 넣어서 하나님들하고 다른 길로
우리를 끌고 가고 있는 걸 왜 모릅니까, 여러분? 왜 몰라요, 그걸? 이게 참 복음을 가진 형제 자매들의 삶입니까? 이러면 여러분 우리 후세 저주에 뭘 받겠습니까? 정말 여러분 형식적이고 외형적이고 그렇게 산 이게 참 하나님을 섬기는 사람들의 삶입니까? 아닙니다. 아닙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그것 아닙니다. 여러분, 속지 마십시오. 그냥 육체 편한 대로, 아니란 대로, 그냥 내 원하는 대로, 내 즐기는 대로. 여러분, 그때부터 비뚤어졌습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과 성령의 인도와 교회의 인도를 따라야 합니다. 그렇지 않아도 될 것처럼 생각하지 마십시오. 큰일 납니다. 신앙 타락하고 저주받습니다. 그냥 구원받 천국 갈 거라고요. 성결 보세요. 이 아브라함, 이 참 축복받은 집인데. 마지막에 셀라를 통해 다말은 아기를 갖고 싶었습니다. 그 집에 유일하게 다말만 하면 떠서 이루고 싶습니다. 그런데 유다가 셀라하고 다말하고 동침할 기회를 안 주니까 아무리 봐도 다말이 셀라를 통해서 씨를 얻을 수 없다는 게 너무 명백합니다. 유다가 말하면 너 친정에 가서 아직 우리 셀라가 어리니까 장성하길 기다리라 그랬어요. 며느리 친정에 보냈어요. 그런데 셀라가 장성했는데 아기를 낳을 만큼 자랐는데도 다말에게 씨를 받을 기회를 주지 않는 거예요. 다말은 좌절하는 것입니다. 그때 그 가정에 믿음을 가진 다말밖에 없으니까 하나님이 다말 위해서 일을 하시는데 12절 말씀 보세요. 다 같이 읽어봅시다. 얼마 후에 유다의 아내 수아의 딸이 죽은지라. 예, 거기만 읽겠습니다. 얼마 후에 유다의 아내가 죽어버립니다. 자, 여러분, 왜 유다의 아내가 죽는지 아십니까? 왜 죽는지 아십니까? 이제 애를 통해서 씨를 못 받았고 오난을 통해 못 받았고 셀라도 안 주려니까 하나님은 유다를 통해서 씨를 주려고 일을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유다의 아내가 죽게 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유다의 가정에 하나님의 뜻을 따라서 애들도 안 죽었고 오난도 안 죽었고 유다의 아내도 안 죽었을 것입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여러분? 그렇지 않습니까? 여러분, 이 성경은 보십시오. 이 성경은 하나님의 마음이 들어있습니다. 하나님의 마음이 들어있습니다. 왜 하나님의 택하신 그리스도의 족보인 유다 집인데 맏아들이 죽고 둘째 아들이 죽고 아내가 덜컹 죽고 왜 이런 일이 일어납니까? 더더욱이 안타까운 것은 그래도 왜 이런 일이 일어난 줄을 모릅니다. 사람들은 모릅니다. 하나님은 그 씨를 얻게 하기 위하여 다말에게 유다와 관계를 가져서 씨를 얻도록 그 계획을 이루고 있습니다. 유다의 아내 수아의 딸이 죽은 뒤에 그렇죠? 수아의 딸이 죽은 뒤에 어떡합니까? 유다가 여자 생각이 나는 겁니다. 아내가 없으니까. 오랫동안 여자 가까이 여자 생각이 나는데 양털을 깎고 자기 고향을 떠나 딤나라는 곳으로 내려갑니다. 사람들이 여행하니까 동네에서보다 더 마음이 들뜨지 그렇죠? 여자 생각이 나니까. 그러는 찰나에 그 소문을 다말이 듣는 거죠. 다말은 엄탕한 여자가 아닙니다. 다만 하나님의 뜻을 이루기를 원하는 여자입니다. 자기 씨에서 그리스도가 태어나기를 원합니다. 정말 다말이 애를 통해서 남편 씨를 태어난 얼마나 좋았을까요? 그러나 애를 아니라도 원한 시동생을 통해서도 자식을 받아서 얼마나 좋았을까요? 그 안 됐다면 셀라를 통해서 씨를 받아 좋은데 그 집 가족들이 그걸 다 사탄의 손에 막았습니다. 그들은 엘이 죽은 건 오난이 그렇게 한 건 셀라를 안 주는 그게 자기 좋은 생각을 따라한다고 생각했지 그것이 사탄의 계획에서 하나님의 뜻을 가로막고 있는 줄은 정말 그들은 몰랐었습니다. 어느 날 다말이 소식을 듣습니다. 시아버지가 양털 깎으러 뒷날 올라온다. 다말이 애를 통해서 씨를 못 받았고 오나를 통해 못 받았고 셀라 안 주려고 하니까 걘 시아버지인데 아마 다말이 갈등을 많이 했겠습니다. 내가 이렇게라도 씨를 받아야 하나? 꼭 이렇게 해야 하나? 아, 난 이렇게 못, 나는 잘 못되면 내가, 시아버지 그 간음했다고 해서 내가 불에 타 죽을는지 몰라. 돌에 맞아 죽을는지 몰라. 많은 갈등이 있었어. 근데 다말은, 내 체면이나 자존심이나 남들이 창녀를 여기고 더러운 여자를 여기고 혼자 죽을는지 몰라도, 이래서라도 하나님의 뜻을 이루고 그리스도의 족보를 이어야겠다는 간절한 마음이 있었어. 어느 날 다말은 자기 자신의 마음을 벗어버리기 어려워. 그래도 난 시아버지하고는 큰 내가 안 되겠다. 큰 안 되겠다. 어느 날 다말이 자기 자신을 넘어버립니다. 실은 자기 자신을 넘고 과부의 옷을 벗고 창녀의 옷을 입고 얼굴을 가리고 시아버지를 유혹하러 저녁 때 길가에 나섭니다. 마침 유다가 그날 저녁 때 길가에서 다말을 만나지요. 자기 며느리인지 모르니까요. 그리고 여자 생각이 나니까 음욕이 나서 다말과 장녀와 동침하려고 유다가 말을 하지요. 내가 너와 같이 잠을 자고 싶다. 나에게 뭘 주는 대가로 염소 떼에서 새끼 한 마리, 염소 새끼 한 마리 주면 되겠냐? 좋다. 그럼 염색기 줄 때가 뭘 약조물을, 뭐 보정물 하나 남겨라. 보정물 뭘 줄까 하니까. 며느리 말은, 당신 손에 지팡이하고 끈하고 도장으로. 그러자! 유다는 도장과 끈과 지팡이를 주고 다말과 동침합니다. 하나님이 다말을 단 한 번 잠을 잤는데 쌍둥이를 주는 복을 주었습니다. 그리고 다말의 이름이 예수님 족보에 처음 나오는 여자 이름입니다. 유다는 다말에게서 베레스와 제라를 낳았고 저는 하나님의 깊은 뜻을 몰랐을 때 다말은 음탕한 여자 어떻게 자기 시아버지를 유혹을 해? 미쳐도 한이지 있지. 미친 여자야 내가 그렇게 생각을 했어요. 근데 성경을 읽어보니까 성경마다 다말을 칭찬하는 이야기가 그 뒤에 계속 나오는 거예요. 하나님 말씀에서 사람들은 그 다말을 더럽고 엄탕하고 막 그런 여자로 아는데 하나님은 그렇지 않고 왜 하나님은 그런 더러운 다말을 칭찬했을까? 다말을 복되다고 했을까? 다말을 예수의 족보를 있게 했을까? 다말은 음란한 여자가 아니라 하나님의 뜻을 이루게 자기 모든 걸 버리고 자존심도 체면도 생명까지 잃어버릴 각오라고 뜻을 이루려고 했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형제자매 여러분, 우리가 구속을 받고 하나님의 손에 이끌림 받으면 너무 복된 일을 할 수 있는 사람들이고 우리 교회로만 세계를 복음을 이끄는 큰 기한을 하기 참 좋은 사람들입니다. 저는 기독교 역사를 공부하면서 한국 기독교 역사 가운데서 1909년에 평양에서 일어난 복음의 역사가 있었습니다. 평양 잔대인교회에서 어떤 장로님이 자기 친구 장로의 아내가 있는데 자기 친구가 죽고 그 아내 재산을 관리해 주다가 그 아내의 재산 조금씩 좀 떼먹은 그것이 있었습니다. 어느 날 그 장로가 예배당에 일어나 내가 악 아니여 하고 소리지면서 자기 그 악을 고백하고 뉘우치 눈물을 흘렸습니다. 그때 많은 성도들이 자기 지은 죄를 고백하고 주님 앞에 돌아오면서 성령의 역사가 일어나서 평양에서 시작된 1909년의 복음의 역사 온 한국을 다 덮었습니다. 그리고 그들이 구원 받자마자 빠르게 타락에 들어가기 시작했습니다. 천국 갈 수 있으니까 그만큼 지금 이북이란 평양이란 나라가 정말 그 공산 집단에서 얼마나 기독교 핍박을 받고 참많은 사람이 죽임을 당하고 예수님의 정말 그림자도 볼 수 없는 그런 세상의 제일 참혹한 도시로 변해버린 사실을 우리가 잘 알고 있지 않습니까? 우리가 이 귀한 복음 안에서 하나님 뜻을 저버리면 여러분이 그날 주일날 예배다운 참석하니까 나는 잘했어. 나는 헌금 좀 안에 잘했어. 여러분 정말 간곡하게 부탁드리고 싶은 것은 주일 예배 좀 전에 와서 친구나 단단만 하나님 앞에 나오는데 마치 못했나 그 무슨 축복이 되겠습니까? 하나님 나올 때 빈손으로 나오고 무슨 축복이 되겠습니까? 그 아무렇지 않는 것 같지만 우리 마음이 하나님의 뜻하고 멀리 멀어지면서 엘의 방향으로 온안의 방향으로 셀라의 방향으로 흘러가는 교회의 모양을 너무 명백하게 볼 수 있습니다. 주님 앞에 우리는 회개해야 합니다. 돌이켜야 합니다. 악합니다. 이 복음을 가지고 있으면서 구원을 받았으면서 우리 주변에 구원 받지 못한 많은 사람들이 죽어가고 있는데 저희들이 돈이 많고 여유가 있어 하는 것 아닙니다. 사실 어림을 겪으면서 해외나 집회를 하고 해외 같은 교회를 세우고 복음을 전하고 그런 돈을 하는 우리 너무 축복해 주었습니다. 우리도 이 하나님의 귀한 복음을 전하는 뜻에 마음을 같이 해야 하고 허망한 세상 육신의 욕망이나 쾌락 속에 그냥 안일하게 편안한 것에 빠져서 그냥 육신을 저버린다면 그게 바로 엘이고 그게 오난이고 그게 셀라라는 걸 알아야 귀한 축복 가운데 복을 받지 못하고 오늘 아침 우리는 모두 주님 앞에 참 마음으로 뉘우치는 마음을 가지십시다. 하나님 앞에 정말 하나님 제가 엘의 길을 갔습니다. 하나님의 뜻을 저버리고 오난의 길을 갔습니다. 내 생각을 따라 살았습니다. 하나님 뜻과 다른 쪽으로 내가 흘러가고 있습니다. 하나님 우리를 불쌍히 여겨주시고 우리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정말 다말은 어려운 과정에서 한 뜻을 이루고 했던 것처럼 우리 마음이 하나님을 향해서 일어나가야 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스와질랜드의 베냉의 이번 또 코트 디부아 정부에서 똑같이 연락이 왔습니다. 우리도 베냉처럼 해주겠다. 기본소위 선교회가 우리나라도 베닝처럼 해줘라. 그런 연락을 받았습니다. 그래서 코트디부아에도 집회를 하고 젊은이들에게 마인드 교육을 하고 그들에게 복음을 전하고 그걸 위하여 우리 모든 걸 드리려고 합니다. 오늘 저녁 저는 비행기로 코트디부아 베닝으로 갑니다. 여러분 같이 갑시다. 같이 못 가면 기도로 함께 참내하고 물질로 참내하고 마음으로 참내하고 함께 해서 이 거룩한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야 여러분들 저주가 없고 재앙이 없고 멸망이 없지. 여러분 그냥 세상 것들을 편하게 산다고 생각하는데 그렇지 않습니다. 기독교는 타락하면 그 전보다 훨씬 저주를 받습니다. 믿음을 쓰면 훨씬 복을 받습니다. 우리 이제 강남교회가 새로워져야 합니다. 아시겠습니까? 달라져야 합니다. 마음을 회개해야 합니다. 나를 위해 십자에 못 박게 주는 이 예수님의 복음만을 위하여 주님을 섬기는 그런 삶을 가져야 할 줄 믿습니다. 다 같이 잠시 동안 고개 숙이고 기도하는 시간을 가지겠습니다. 정말 우리 복음을 위해서 할 수 있도록 마음을 쏟아서 뉘우치시고 기도하는 시간을 잠시 동안 모두
모든 사람이 갖게 되길 바라고 새 마음을 얻게 되길 빕니다.